지난주부터 저희가 전도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한 대여섯 번 강의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전도서, 이 교재가 이제 한 장을 한 번에 강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2번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또 하고, 많은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전도서까지 강의하리라고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이와 같은 그 지혜서는 제가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그 주석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분들만큼 이제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지만, 사실은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걸 봐야 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매우 큰 유익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도서 강의 12번을 잘 마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라고, 여기 전도서는 1장에 가서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영어 성경엔 이클리제스티스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말에서 나온 이 전도서 이름이 붙어 있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더 프리처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자. 그러니까 전도서는 영어로 한 걸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제목이 선포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50년 오랫동안 약 40년 동안 왕을 이제 하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너무나 전해주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궁궐 앞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이렇게 이제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한 그 내용이 여기 전도서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간의 절망적인 딜레마, 그 딜레마의 내용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1장하고 2장은 인간의 절망적인 딜레마를 좀 솔로몬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시작부터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축구를 이제 할 텐데, 월드컵 축구하고 그러면은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이 수비하는 데서 그냥 한 방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골키퍼하고 바로 그냥 둘이 이렇게 하고 골을 집어넣는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냥 다짜고짜로 인간의 절망적인 문제를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define 하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급하게 사람들을 이제 파견해서 내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라고 오라. 그렇게 이제 초청을 이제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딜레마가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거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장과 그 다음에 2장,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인간의 딜레마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딜레마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셨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 그걸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느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얼마나 많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성경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밖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 하나님 밖에서를 표현하는 말이 해 아래에서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이런 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추구하고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 인간이 이렇게 추구하는 모든 해결책은 결국은 사람을 실망으로 이끌고 환멸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하고 얻은 그런 결론이다. 그래서 이제 1장하고 2장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절망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1장에서 솔로몬 이제 요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인간의 딜레마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2장에서는 솔로몬 이제 토픽을 좀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쾌락을 다 취해봤는데, 그런데 이거 역시 모든 게 이제 헛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요구를 다 채워도 여전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쾌락을 다 추구해봐도 여전히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제 딜레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은 솔로몬이 살펴본 인간의 딜레마를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1장, 2장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3장 이후부터 솔루션, 해결책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3장의 해결책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언,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제가 아가서는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랑 이야기 이런 건 제가 잘 전문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시 하게 되면 여기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전도서, 우리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편집하신 이 주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주 편집자고 그 다음에 데이빗 조지 무어라고 하는 댈러스 신학교를 다니고 트리니티 복음 신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한 이분이 이 전도서를 이제 지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전력 투구를 해갖고 삶의 수수께끼를 이제 풀려고 온 힘을 이제 다 쏟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얻은 게 뭐냐,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2장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 삶을 좀 만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혹시 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욕구 이런 거를 다 만족을 시키면 그러면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 이제 관심을 지금 2장에서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감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거를 내가 추구하면 육신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은 그러면 혹시 내게 만족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전념을 해봐야 되겠다. 많은 뉴에이지 이런 그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나중에 가면 이제 12장 이런 데 가면 은줄이 풀리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하면서 뉴에이지 기법 이런 것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영성훈련,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체이탈이라는 거 아시죠? 영어로 에스트랄 프로젝션. 몸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이러한 경험까지 솔로몬이 그 신비주의 그런 그 의식들을 통해서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냐? 이 육체의 즐거움, 이 세상 것이 주는 어떤 그 쾌락 이런 걸로 내가 한번 만족을 얻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 18절 가서 보면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삶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분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봐야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고통.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도 높게 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은 그러면 행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게 뭐라도 다 그걸 이용하려고 할 거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중대한 문제, 시면의 문제 이런 걸 응시하는 거를 매우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깊은 문제,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바쁘게 모든 일이 돌아가. 여러분 막 운동하고 축구하고 하고 있는데 깊은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쇼핑하고 뭐 하고 그냥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깊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 뭐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조건과 환경하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쁘게 사는 게 질적으로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영적인 질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정치 철학자 앨런 블룸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사냐?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해, 시면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 광적인 일과 광적인 놀이 속에서 평생을 보낸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 인간의 영혼에 관한 그런 문제 뭐 이런 거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고 이런 거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하고 뭐 쇼핑하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바쁘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시면의 문제가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저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제 썼냐. 솔로몬과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반에 이제 앉아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모범 답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범 답안. 근데 그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모범 답안을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그리고 그거 모범 답안 적어놓은 그 메모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 시험 감독을 하는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다 나눠서 봐도 된다. 예. 선생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솔로몬이라고 한 학생이 인생을 거치면서 얻었던 그 모범 답안, 그 모범 답안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준 모범 답안, 하나님이 봐도 좋다고 한 그 모범 답안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게도 모범 답안이 주어졌어요. 이것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이렇게 턴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 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면 다를 거야. 솔로몬이 그 체험을 했지만 그건 솔로몬의 체험이고 내가 체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범 답안, 그게 지금 여기 전도서에 들어있다. 그 모범 답안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2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 당시에는 무슨 뭐 자동차가 있거나 무슨 뭐 휴대폰이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바쁘게 살던 때가 아니에요. 솔로몬 뭐 예를 들어 뭐 포도원도 만들고 집도 많이 짓고 뭐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바쁘게 지금 사는 거예요.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현대 문명의 뭐 이기라고 하는 이런 휴대폰이 자동차니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텔레비전이 이런 걸 가지고 바쁘게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솔로몬도 자기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면 인생의 중대한 문제 이걸 다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한번 육신의 기쁨을 이렇게 찾으면은 그럼 거기에 인생에 뭔가 핵심이 이제 놓여 있지 않겠는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 솔로몬이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을 한 그러한 그 결과가 이 안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걸 더 많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많은 쾌락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많은 권력을 누리고 가지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무언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그래요.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다. 또 권력, 명예 이런 거 그게 추구하는 방식이나 추구하는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11절에는 다양한 그 오락거리 아니면 쾌락거리 이런 게 정말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솔로몬이 탐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런 걸 추구하고 아내를 1000명이나 뒀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해봤는데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 시간을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이 아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제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거거든요.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니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되면서 1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해 그렇죠? 계속해서 내가 나를 위해 하여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본인이 이제 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추구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게 헛되다고 말 그대로 그 2장 전체에 대한 그 결론을 먼저 거기다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2절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아마 주변에 코미디언들도 많이 데려다 놓고 세상에서 웃기는 이야기니 뭐 하여튼 뭐 본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뭐라 그러면 다 이제 가져다가 듣고 좋은 음악도 듣고 뭐 하여튼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껄껄껄껄대고 좋다 그러고 웃고 하는데 실제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웃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웃음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그걸 다 체험을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는 그런 웃음은 미친 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그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웃음이 있거든요. 곳곳마다 가서 웃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사실상 살펴보면 정신이 이상하다는 징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껄껄대고 웃는 게 정신 이상 징후다. 그 다음에 여기 희락,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 그렇죠. 이거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리 즐겁게 놀고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희락, 기쁨이 아니면은 일시적인 거다. 잠시 잠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하는데 결국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다가 보니까 본인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건 이제 깨닫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웃고 나서 초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냐 하고 이분이 그거를 그 다음 신드롬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뭘 하나 얻습니다. 좋아요. 그럼 보고 나니까 얼마 안 가요, 기쁨이. 그러니까 또 그 다음은 뭐냐? 또 그 다음은 뭐냐 하고 계속해서 다음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곧 마음이 변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기하 13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의 그 배가 다른 그 여동생 다말이라고 한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짝사랑을 하다가 막 그냥 고민이 되고 이래갖고 근데 거기 이제 간사한 친구가 껴가지고 그래서 계략을 마련하고 이래갖고 결국은 이 다말을 데려다가 그리고 겁탈을 하잖아요. 그러고 어때요? 곧바로 내쫓거든요. 곧바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뭔가 하나 얻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오빠가 어떻게 여동생을 겁탈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갖는 거예요. 인간이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얻을 걸 다 얻고 난 다음에는 그냥 곧바로 다말을 내쫓잖아요. 자기 집 밖으로. 내쫓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다말을 취했던 이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뭘 하나 추구하려고 뭘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이제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것 주변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다음 것을 차례로 추구하도록 몰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지혜와 친숙하게 한 채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내 마음속으로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늘 아래에서 해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데 솔로몬 지혜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지금 간직한 채,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탐닉에 빠진 게 아니라 솔로몬이 통제된 실험을 한 거예요. 통제된 실험. 그러니까 지혜를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 그냥 탐닉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를 자기와 함께 이렇게 마음에 간직을 하고는 그러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 이제 내줘 본 거예요. 아 정말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자, 솔로몬이 먹은 그 음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진 소 10마리와 초장에서 20마리와 양 100마리였으며 그 외에 수사슴들과 노루들과 다마사슴들과 살진 날짐승들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그걸 봤더니 최소한 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루에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대한 파티를 연 거죠. 그렇죠? 솔로몬 당시에는 은과 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모든 무역이 성행하고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은 같은 거는 그냥 돌처럼 여겼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걸 이렇게 향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 음식이 이 정도가 이제 됐으니까 매일같이 그냥 성대한 파티를 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도 이 솔로몬이 지혜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잔인한 삶의 현실이 정말 무언가 하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동원해서 이게 어떤 건가 하고 분석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70이나 80세 정도로 이제 사는데 이 짧은 이 한 평생 동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게 정말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탐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탐구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괴로워진 거예요. 마음속에. 이거 탐구하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이렇게 해보는데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자, 4절에서 이제 8절 가서 이제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해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해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여기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 거를 이번 우리 킹제임스 이제 마제시드 에디션 할 때는 다 복수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복수로 기록을 해놓으니까 많다고 하는 게 좀 들어오잖아요. 그냥 내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포도원들, 나무들, 그렇죠, 집들, 그렇죠, 정원들, 이렇게 과수원들, 이렇게 좀 읽기가 조금 그래도 다 덜 해갖고 이제 복수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나무들, 다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들 다 갖다 심고 나를 위해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해 남종들과 여종들을 얻었고 내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소외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한 나를 위해 은과 금과 왕들의 특별 소유 보물과 지방들의 특별 소유 보물들을 모았다. 다 거두어들였다는 거예요. 보물들까지 다 자기에게로 거두어들인 거예요. 쾌락을 한번 추구해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얻었고 또 악기들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들과 온갖 종류의 음악을 위한 이런 모든 악기 전체를 다 얻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이거는 대표적인 거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거예요. 이건 말고도 왕으로서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모으고 수집을 하고 누리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원 만들고 뭐 정원 만들고 연못 만들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나 돼야 이제 이런 일들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 여기다 나열을 이제 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모든 자들, 자기 아버지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윗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2장 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내가 위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번창하였고 내 지혜도 내게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하면서도 정신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모든 걸 좀 판단해봐야 되겠다. 탐닉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이 모든 걸 다 참고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 자신을 실험의 도구로 삼아갖고 지혜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솔로몬 말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다 어떻게 소유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본인이 들어가서 탐닉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가서 보면 모든 걸 모았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0장 27절, 역대기하 1장 15절 가서 보면 실제로 솔로몬 그 당시에 은과 금은 너무나 흔해갖고 돌처럼 많이 보일 정도였다. 이 예루살렘에 은과 금이 너무나 많아. 그냥 툭 치면 다 은과 금이었다 할 정도로 은과 금이 예루살렘에 넘쳐났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2장 8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개역성경은 처와 첩들을 많이 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처와 첩들을 많이 뒀다.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은 온갖 종류의 악기들 이제 소유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말 자체가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인데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역자가 이거를 생각을 해서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 돼서 킹제임 성경 역자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이거 하면서 악기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음악을 위한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여자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처와 첩들을 이제 많이 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장 9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위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번창하였고 내 지혜도 내게 남아있었다. 자,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나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 이 모든 거를 내가 이렇게 위대해서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얻은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거, 권력 뭐 이걸 다 누려도 결국은 헛되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한 지혜의 대왕이 그런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그거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간접 체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10절 가서 보니까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해 얻은 내 몫이었다. 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시험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만일에 이거라고 하면 우리는 돈이 행복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10장에 가서 보면 원하는 건 모든 거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혼이 얻을 수 있는 내 수고를 통해서 얻은 내 몫이 이 기쁨이었다. 이게 정말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내린 그런 결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솔로몬의 이 추구한 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는 모든 걸 이제 추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파스칼, 우리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어요. 뭐 사람을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있다고 해도 당신이 그를 설득해서 어떤 기분 전환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계속되는 한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행복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기분 전환거리가 고갈이 되고 그래서 권태를 멀리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열정이나 오락거리가 없다면 곧 우울해지고 불행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 없다면 기쁨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우리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 슬픔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위가 높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괜찮네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되고 왕이 되고 뭐 재벌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무언가 즐거운 삶을 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권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가 바쁘고 그렇죠. 재밌게 해준 사람이 그 옆에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부가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덫이다. 부, 돈이 많은 거, 재물이 많은 거, 명예가 많은 거, 이런 거, 이 부는 행복과 평화의 느낌을 주는 인위적인 많은 기분 전환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일단 사람들이 꼬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 좋은 것들 자꾸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희희낙낙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일단 자신의 실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디서 와서 왜 여기 있고 앞으로 어디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실존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문제들에서 일단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깊은 절망감이 사람을 엄습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그 어디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말 그대로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옆에 몰려오면 재미있게 그냥 희희낙낙하고 하루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깨끗한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와서 뭘 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허무감이 다가온다는 거죠. 매일같이 이렇게 웃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자, 그래서 죽음과 불행과 무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행복이 깨지니까 나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다음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블레이즈 파스칼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는 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그 인생의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 푹 빠져갖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12장 이 모든 거 마치면서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어보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의 경우에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 안에 행한 선한 것, 악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휴거가 돼서 부활이 돼서 올라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대면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면하잖아요. 1대1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회개보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결론에 지금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이것저것 지금 다 나열하며 해보니까 이게 다 무익하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희희낙낙하고 뭐 헬로윈이다 뭐다 해갖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또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게 뭔가 이걸 탐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런데 이제 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생각을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해 행한 수고의 산물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 여기 영어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은 On the labor that I had labored to do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수고해 행한 labor 이게 영어의 그 특징입니다. 영어 labor 그러면 수고 수고라고 우리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보시면 수고의 산물도 labor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수고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의 산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영어 단어 자체가 다양한 걸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에 따라 수고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수고의 산물로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게 번역의 뭐라 그럴까 묘라 그럴까 이런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참 삶이 혼돈 가운데 있구나, 허무한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러한 현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 이제 하게 되죠.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뭔가 이렇게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이 진짜 이거 혼돈의 삶이구나. 허무한 그런 삶이구나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이제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터 크리프트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우리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알잖아요. 토인비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위대한 문명이 21개가 존재했다. 그 21개 그 위대한 문명 가운데 지금 하나가 지금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서구 문명이다. 자, 그런데 이 21개 문명 가운데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첫 번째 문명이 바로 지금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서구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문명들이 있었거든요. 다 왜 살아야지? 그렇지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문명을 이렇게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 미국 이런 데 그 서구 문명 여기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나게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면 살면 된다고 이렇게 이러한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다원주의 사회, 이렇게 획일화돼서 하나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이런 다원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생각할 수 있도록 쾌락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 않느냐. 이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문명을 이렇게 이제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말로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무지밖에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잘못된 그런 사회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회가 커질수록 점점 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모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별로 중대하지 않은 일, 뭐 어느 팀이 뭐 이겼다 그러더라 이런 거 이건 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잖아요. 그게 신문에 제일 크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팀이 뭐 이겼다 이거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는 크게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문제는 저 밑에 갇혀갖고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에 화제로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기 그 저자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런 걸 이제 기록을 했어요. 본인이 노벨상 수상했던 어떤 학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한 그와 같은 그, 특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자를 옛날에 이제 만난 적이 없지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노벨상까지 탔으니까 그럼 뭐 세상에서 학자로서는 노벨상 탔으면 그게 끝이지. 뭐 더, 그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혹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좀 무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대학 교수가 안 되었으면 너무나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대학 교수 이런 거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별히 이 대학교 여기 이 사회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동료들 사이의 경쟁이 너무나 심하다. 그리고 노벨상을 탄 이후에는 더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쟁의 목표로 이제 두고 저 사람이 노벨상을 탔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그냥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는 그리고 오직 그것 이 사람을 타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논문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고서는 자기를 보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은 걸 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학 교수 안 하고 좀 딴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본인이 느꼈던 바를 여기 전도서에 기록한 거와 거의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어우 왕이고 뭐 40년 동안 은금은 그냥 돌처럼 많은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게 무익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노벨상 탄 그 학자가 이야기한 거 거의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어떤 그 핵심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은 아니다. 서구에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완전히 이제 서구화가 됐는데 우리의 대부분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우리 살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면 충분하다.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냥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은데도 계속 원한다는 것.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다시 말해 자기가 모든 걸 다 추구해봤지만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으면 좋겠다고 여기 저자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17절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서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뿐이리라. 그때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았다. 자, 세상에 지혜가 존재하고 어리석음이 존재해요. 우리는 가능한 한 지혜롭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그 이점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요. 우리 자매님 같으면 가계부도 좀 쓰고 뭘 좀 줄여야 될 걸 내가 좀 줄여야 될 텐데 쓰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가계부 이제 작성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우리 또 가서 자동차 오일도 교환하고 뭐 이게 다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행동이에요. 이 땅의 법도 다 준수하면 이제 살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만 그들 모두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나도 몸소 깨달았다. 사회에다 뭔가 기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 지혜롭게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살고 그렇죠. 사회에 무언가 기여라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도 이 모든 게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죽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 그래서 청교도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가가 이 사람의 그 실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당대에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원하는 대로 온 세상을 소유했던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서 읽으면은 25장, 26장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초라한 사람이 나와요. 감옥에 갇혀있는 초라한 그런 죄인이 나옵니다. 죄수가 나오고 이 사람을 신문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나오고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아그리빠 그 다음에 버니게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헤롯 가문에서 이제 태어나갖고 뭐 근친상간 뭐 음행 뭐 등등 그냥 이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런 아그리빠 버니게 이 여자는 이름은 버니게 그 다음에 아그리빠 이제 오빠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을 막 취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왕비가 있고 이런 공주가 있고 지금 이런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런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되었냐. 세상이란 공통의 무대에서 다 사라졌고 그들의 모든 교만 자만은 한 무덤에 그들과 함께 지금 묻혀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죄수라고 그러고 별 볼 일 없다고 한 그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른쪽에 있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이거 위험을 부리고 그냥 세상에 뭐 좋은 옷 다 입고 하고 싶은 모든 욕망 다 추구하며 살던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지옥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쾌락을 많이 누린 사람이나 쾌락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나 다 죽는다. 이 땅에 잠시 70년, 80년 살다가 다 가는데 땅의 것들 가지고 어떤 사람 조금 부유하게 살고 어떤 사람 그게 없어서 좀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어찌든 다 죽게 된다. 어떻게 됐냐. 2000년, 3000년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해도 다 나보다 나이가 뭐 30세 이렇게 뭐 조금 많으시지만 어쨌든 다 묻혀서 모든 그런 것이 지금 끝난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각가지 모든 걸 동원해서 쾌락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 영웅 호걸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밖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운명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제가 갑자기 좀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좀 나더라고요. 제 아버지 어머니도 세상에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제 6.25 전쟁에 나갔고 차출이 돼갖고 북한군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가 그래서 유엔군에게 이제 사로잡혀갖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갈 거냐 여기 남을 거냐. 그러니까 공산당을 생각하니까 뭐 엄마 보고 싶고 형제들 다 있는데도 북한은 못 가겠다. 그래서 여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 매일 술 먹고 뭐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러고선 정말 신실하게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소망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신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떵떵거리고 뭐 잘 살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의 그런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지금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5절 가서 보면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나도 죽고 저 어리석은 자도 다 죽었는데 내가 지혜롭게 산다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이것도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6절도 가서 보니까 16절에는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처럼 죽느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 밖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모든 것 자기가 누린 쾌락 이런 거 하나님 밖에서 누린 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삶이 싫어진 거예요. 이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밖에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이런 모든 추구는 특징이 뭐냐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그 무익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그 사람에게 열리는데 그게 어느 때 열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알게 될 때 그때 삶이 무익하면서 유익함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 19절.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의 산물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그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아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의 산물과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의 산물을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고 막 쌓아놨는데 죽고 나면 누군가가 이걸 이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왕국을 두 쪽으로 쪼개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업적을 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름을 내야 되겠다 그러고 막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돌아서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의 산물을 내 마음이 단념하게 하였다. 이걸 내가 뭐 엄청난 업적을 쌓아놔봐야 그 다음에 올 사람이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내가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들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을 그의 몫으로 그 산물을 남겨야 하는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니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함에 향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엄청난 산물을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동상 하나 제대로 남지 않는 그러한 지금 실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놓은 그런 일이. 그리고 지금 박정희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박정희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고 좋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더더구나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해놓은 건데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요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런 식이 되면 말 그대로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자, 이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 여기에 대해서 암울한 그런 그 진단을 내렸는데, 이제 24절 이후부터 26절까지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이 이제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자,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이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그에게 더 좋은 것은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지금 드디어 이제 처음 하나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영적인 빈곤. 아,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지? 예. 네. 여기에 대한 그 인식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도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이것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래야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은 잘 살면은 하나님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이러니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왕국이 우리 것이 되려면은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핍절한 상태에 놓여야 그래야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은 시편 119편 67,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거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 내부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 원하는 그런 방향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심성이 사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좀 일이 잘 되거나 뭐 돈이 많이 벌리거나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내게 복이 된다. 다윗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또는 어느 누가 이런 일에 있어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느냐. 솔로몬이 아주 단언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 본 사람은 없다. 다 해봤다 나는. 지금은 좋은 차가 있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지만 그거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 면에서는 나보다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추구한 그런 사람이 없다. 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기쁨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그 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다 쌓아놨는데 결국 그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선한 사람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경영을 하신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최고의 선이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교회도 다 뭐 하는 데만 가요? 복 준다는 데만 가는 거예요, 복. 예. 기복하는 데만 가는 거예요. 복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로만 사람이 몰리지,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 이건 별로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좀 돈 좀 잘 벌 수 있고 만수무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만 사람이 이제 가거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또 이거 했다,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현대인이 목표가 없고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에다 한번 적용을 잠깐 해보면 우리 취미생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골프도 치고 어떤 분들은 축구도 하고 뭐 다 괜찮아요. 쇼핑도 많이 하고, 예, 스포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이걸 기분 전환거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기분을 전환하는 거.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면 그럼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오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같이 되라.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이용해야 되잖아. 이마트도 이용하고, 그렇죠, 뭐 홈쇼핑도 이용하고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용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이 외형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The fashio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션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 오래 있다가 내년에는 사라지잖아요. 그 패션 말고 당겨오잖아요. 이걸 외형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외형. 이 세상의 패션은 다 사라진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즐기고 뭔가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큰일이 난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는 거. 내가 어디에서 오고 지금 왜 있고 앞으로 내가 갈 데가 어딘가 하는 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즐기는 기분 전환거리, 어떤 사람은 종일 텔레비전 보고 스포츠, 취미, 쇼핑 뭐 이런 게 이제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 지식면에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든지 아예 그분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로 전락하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가서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34편 가서 보니까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계속해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며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거기 제목을 가서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갔거든요. 거기서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다가 미친 자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을 묻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엾은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뭐라 할까 위험한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여기에서 기쁨과 뭘 추구하려고 하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런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고 맛보는 거, 여기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는 거, 이거를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고 집에 가시거든 1장,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3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